내가 멘탈이 좋다? 라는 평가를 받은 거면 난 진짜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약함과 겁쟁이의 아이콘이었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정신 건강 및 멘탈이 좋아지게 된 이유. 멘탈 좋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이 유약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정신력이 강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변에 멘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봤어요. 좀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말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의 소리만 듣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 알고리즘으로 노출된 어떤 컨텐츠들이 저에게 심어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뭐 소셜이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나쁜 것들이 빨리 전파가 되죠.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든가 외부에 자꾸 이렇게 시선을 두게 되면 나쁜 것들을 더 빨리 흡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말에,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런 나쁜 것들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뜻이 될것 같고, 그런 것에서부터 멀어지면 좀더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미리 걱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 정신 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특징은 별로 실수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죠. 멘탈이 좋다는 게 일을 잘하거나 실수가 없다는 걸 뜻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실수한 건한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바로 다음으로 잘 넘어가요. 이런 거를 뭔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내가 운동선수인데 막 이렇게 막 활을 쏴요. 이번에 6점을 쐈어. 내가 왜 6점 쐈지? 내가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나 다음에도 6점 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 다음 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 6점 쐈네. 이번에 10점 쏴야지 하고 딱 10점을 쏘면,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딱 단절을 잘 시키면, 그럼 그 다음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자신의 과거의 실수, 이전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빨리 이 다음으로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먼 앞날에 대해서도 먼저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누구에게나 있겠죠. 눈앞의 돌부리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산을 넘을 걱정을 하고 있다?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어도 사람이 한결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그 감정을 쌓아두고 이렇게 묵혀두고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때그때 그냥 표출을 해서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너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멘탈이 약간 약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일단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말을 곱씹어요. 얘가 왜 나한테 뚱뚱하다고 했을까? 아, 내가 너무 살이 쪘나? 나한테 뭘 암시를 해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망상을 찢어. 그런 다음에 기분 나빠. 나 얘한테 나중에 복수해줄 거야. 감히 나한테 뚱뚱하다고 해? 내가 다음에 만나면 얘를 어떻게 복수해주지? 막 이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막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너 뚱뚱해 하면은 너는 니나 신경 써. 이런 식으로. 니나 신경 써. 이런 식으로. 말을 바로바로 표현을 해서 이 묵히지 않아요. 그래서 더이 감정이 커지지 않게 바로 탁 털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말을 또 상대방에게 딱 받아칠 수 있고 화를 낼수 있는 것 자체가 멘탈이 좋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만약에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은 내가 화를 냈을 때 여기 분위기가 나 때문에 쌓이지면 어떡하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얘랑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나한테 나쁜 말을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낼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나 때문에 여기 기분 나빠지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의 생각이 딱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흑인이고, 뭐 미혼모고, 뭐 가난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내가 앞으로의 일을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조건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꼭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한 인과관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할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뭔가 멘탈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멘탈 좋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뭔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래야 되고 저게 저래야 되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래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좀 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아마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생이 그냥 원래 이렇게 약간 멘탈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멘탈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무너질 멘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양심리스 있잖아요. 이 후안무치, 염치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가 잘했고 못했고 이걸 아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무너질 멘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약간 저 같은 인간이 있어요. 태생이 약간 후크다스야. 멘탈 바사삭. 하지만 살다 보니 이 삶이 주는, 나이가 주는 선물, 이 굳은 살, 마음의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 웬만한 곳에는 좀 상처를 안 받고 그리고 좀 약간 넘길 수 있도록 멘탈이 약간 좀 좋아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말도 잘하고 뭔가 활발해 보이고 너스레도 잘 떨고 막 흑살 좋고 막 단어도 잘 치고 그냥 해야지 뭐 어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저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 제가 태생이 멘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면접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공통적으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당차지 못하고 유약해 보인다라는 평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평들을 들어서 제가 좀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좀 한 것도 있고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살면서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강해진 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강한 정신은 강한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맞나요? 사운드 어쨌든 그거예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냥함과 인성은 어디서 나온다? 체력에서 나온다. 인심은 어디서 나온다?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면 피곤하고 신경질이 나기 때문에 이 멘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멘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좀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일단은 운동하세요. 저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불안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없앴던 습관 중에 하나는 일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미루죠, 저도. 그게 약간 딱 코앞까지 가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약간 마우스 들고 키보드 치고 일하고 이제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미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아요. 힘들 뿐이야 그냥 몸이. 근데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할 일이 쌓여가지고 걱정이 늘어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빈둥빈둥 될 때, 머리는 바쁘고 몸은 놀고 있을 때, 그때가 전 제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는 일을 웬만하면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을 미루지 않으면 쌓여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머리도 좀 덜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체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면 승부를 해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거랑 딱 맞닥뜨려 봤을 때, 제가 정말 우려했던 상황 딱 이렇게 생겼을 때 막상 별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그럽고 그걸로 이제 끝날 인연이라든지 끝날 일은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위기와 맞닥뜨려 보면 아 내가 걱정하고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보다 사실은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잖아요. 사람이 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서 어떤 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건데요, 진짜 무서워하는 그 공포와 일부러 맞닥뜨려 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다리가 후덜거리고 높은데 잘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 정글짐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잘 못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한 번은 너무 그런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요, 제가. 그 율동공원에 번지점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갔는데 근데 비가 왔나 이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결국 못 뛰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과 한번 딱 정면 승부를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옛날처럼 막연히 그 높은 곳에 대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두려움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짚라인 이런 것도 하고 약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막상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은 실제의 어떤 그 고통의 크기보다 굉장히 큰 것일 수 있으니까 발을 한번 담가보는 거, 그게 오히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나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미래에 대해서 쉴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최악을 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안전망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어디인지 그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사람 성격 나름인데 진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최악을 대비해 놓으면 좀 안심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별 그런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빌리 아이리시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The fact that I'm gonna die one day and that everyone around me is gonna die and no one will remember me after a certain point makes me feel so good. Like, cause I could do the best thing in the world and nobody would remember it ever and I'll die and it won't matter and everyone else around me will die and it won't matter. Or I could do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and that won't matter cause I'll die eventually. So you don't really have to worry that much.
내가 아무리 그 멋있는 걸 만들어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상한 또라이 짓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죽고 나는 잊혀질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이 너무나 안도되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들은 날 기억할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날 기억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발자취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 평판이라든지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굉장히 힘들 때 항상 이제 하는 게 객관화를 많이 해요. 취업에 실패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통장에 돈이 4,000원밖에 없어, 우리 집 막 넉넉하지도 않아, 절망스럽죠. 아, 청년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고, 뭐 빈곤율이 몇 프로고, 1인당 부채가 얼마고, 나는 어떤 이런 사회 현상 중에 하나구나, 모두가 비슷한 걸 겪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른들을 보면 다 잘 먹고 밥 잘 먹고 다 살고 있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구나, 사회의 흐름 속에 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객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좀 더 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실패가 그렇게 인류의 역사상 두드러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많이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아서 그냥 언젠가 누군가는 맛없는 초콜릿도 먹고, 럼주 같은 초콜릿도 먹고, 너무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어떤 걸 먼저 먹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초콜릿 한 상자를 먹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누구나 행복의 총량과 불행의 총량, 물론 그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똑같은 것으로 불행하고 똑같은 것으로 행복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또 뭐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세웅지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좌절감, 지금의 불안감을 그냥 잠시나마 약간 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보리피디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와 진짜 너무 이 세상에 징징이들이 많다, 저렇게 살다가는 진짜 인생 나락이다, 저태도 못 버리면 35이 돼도 40이 돼도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저런, 그러니까 자라지 못한 아이, 여기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런 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애새끼. 정신적 성장을 하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싫어하는 계속 징징거리는 어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철이 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IT를 좀 이렇게 벗고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 느꼈던 어떤 저의 고쳐야 될 점들,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나 저에게 와서 고민 상담을 했던 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관련 영상 찾아보고 고민 좀 해결하고자 뭐 댓글도 보내보고 저한테 DM도 보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애새끼들은 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아질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어떤 계기로 정신이 차려지면 괜찮은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삶을 뭔가 바꿀 수 있을 그 어떤 나이대에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되게 정신 잘 차리고 막 이렇게 잘큰 어른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 앞가림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또 오늘 본대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20대 초중반에 되게 많이 했던 짓이에요. 근데 이것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조금 빨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지는 내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바로 매일 똑같은 친구를 만나서 매일 똑같은 고민을 답도 안 나오는데 서로 불행 배틀, 하소연 이런 거를 맨날 하고 있었던 거.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고민이 생기면은 이거를 기분을 일단 풀고 싶은 게 먼저죠. 뭐 회사에 가서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를 때려쳐야 되나, 이 회사를 좀 계속 다녀야 되나 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끼리 고민을 막 이렇게 나누면, 그치, 나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지, 너네 회사도 그지같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약간 쟤보단 내가 난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잠시 잠깐 위안은 될순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시궁창이다라는 것으로 잠깐 이제 뭐 마음이 괜찮아질 순 있지만, 이게 해결이 되나요? 남이 불행해진다고 해서 내가 안 불행해지나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럴 때는 답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비슷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하거나 조언을 얻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뭐 내가 사원이면 대리직급, 부장님, 이렇게 조금 더 연차 높고, 그래도 나보다는 좀 살아봤고, 나보다는 인생이 무엇인지는 모르더라도 피해가야 할게 무엇인지, 약간 이 위험 감지는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생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아, 나 지금 이과 가야 될지 문과 가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 친구가 피해야 하는 거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그냥 같은 대학생인, 같은 학년인 친구가 와서, 아, 내가 지금 삼성을 가야 될지 현대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답 내려줄 수 있어요? 뭘 피해야 될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답이 나오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단순 하소연, 단순 불행 배틀 하는 시간은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나 되게 살 빼고 싶다. 나 지금 블랙핑크처럼 날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치킨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 나 지금 토익 900점 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시험을 봐요? 토익 700점밖에 안 나와. 그럼 그런 자신을 굉장히 탓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아, 어떡하지? 막막하다. 에이, 토익 900은 외국 살다 온 애들이나 넘는 거야. 나는 지금 뭐 외국도 안 살다 왔고, 우리 집 금수저도 아니고, 영어 학원도 비싼데, 이렇게 자기 비하, 이런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해서 뭐할 거냐고요. 무언가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치킨 뜯으면서 TV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움직이거든요.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몸을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시선이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밖에도 나가고 뭐라도 하고 그러면, 아,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뭐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아, 한달 정도 하면 이 정도 빠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이 더잘 빠지겠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시선이 좁아지고, 내 안으로만 이게 시선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의식 과잉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는 자기 비하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엔 나밖에 없는데 못난 내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싫어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약간 에너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 실제로 진짜 뭐 되게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못 되는데 저 사람들 되게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허송세월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데 또 되게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애매한 상태에서 나를 좀 방치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과 뭔가 썸 타는 게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고 딱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답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매한 상태에 나를 계속 방치를 하면 이게 또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나고 연락을 두절하면 우리 관계는 소원해지는 거고 이 사람이 갑자기 들이대고 갑자기 막 잘해주면 우리 관계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애매한 상태에 자꾸 자기를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는 거 그 기간에 되게 오래 머물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물론 이게 좀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런 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주도권을 이렇게 좀 놓친 상태에서 약간 있는 거 그런 게 자존감을 되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냥 고민만 되게 오래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떤 결정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불행해질까 봐 이렇게 선택을 좀 미루고 애매하게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후회되는 거는 좀 버럭했던 것들 있잖아요. 막 감정 조절 못하고 급발진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정색하고 버럭한다는 게 그거다? 내 상처가 정확히 건드려졌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내가 내 상처에 대해서 되게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성찰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건드렸을 때 그렇게까지 버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탈모야. 근데 내가 이걸 되게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아, 난 이쪽에 머리가 없구나. 아, 난 왜 이러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누가 야, 너 대머리네? 탈모네? 라고 했을 때 맞아. 나 여기 약간 여기 머리 빠지고 있어.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나 탈모인 거 알지만 내가 자꾸 약간 애써 외면하고 있어. 자꾸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가 너 탈모기가 있다 이러면은 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얘는 조금 애매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결국 사람들을 대하고 뭔가 사람들과 뭐 협동을 하든 경쟁을 하든 이 관계 속에 있으려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에 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되게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내 장단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남들이 지적하는 말에 흔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조절 못하고 약간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어가지고 내 단점이나 컴플렉스를 너무 숨기려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컴플렉스를 막 너무 이렇게 숨기려고 꽁꽁 하는 것도 일단은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겁나 똑똑하거든. 다 알거든요. 불가능하고 이런 거 오히려 약간 쿨하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잘 알자, 감정 컨트롤을 잘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의 모습 중에 되게 싫고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게 말 많은 소녀와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전 되게 자기 설명을 약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를 되게 받기가 싫었고 그리고 나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결국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이해를 하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나를 오해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를 하면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막 장황하게 자꾸 저의 뭐 디테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 난 그냥 나로 있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뭘 그렇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서 애를 썼는지 그게 저는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주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한 이렇게 인지가 있으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 그냥 그 길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나도 지금 갈팡질팡한 거야.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가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걸 이렇게 남한테 하는 거죠.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방향성을 되게 어린 나이부터 잡고 그렇게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한테 누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너는 인생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머리에 이렇게 새 이렇게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내가 미리미리 하고 나만의 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럼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안 했을 텐데. 그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집에 오잖아. 그럼 또 겁나 이거 또 되짚어봐요. 그리고 막 후회를 한다. 아니 내가 왜 나 혈액형 B형인 것까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얘기했지? 나 왜 1남 1녀 중에 장녀인 것까지 내가 왜 말했지? 약국 아저씨한테?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 자기 설명 많이 하는 사람 멋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상상할 여지를 주는 게 약간 멋있으니까, 매력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진짜 과거의 저를 이렇게 정말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진짜 싸드기를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기도 한 거는 이게 가장 정말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버러지 같은 그런 요소인데요.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자면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게 뭔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최소한 열등감이 적어. 뱀의 머리는. 그죠? 근데 이제 저의 뭔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약간 용의 꼬리로 산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한 친구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친구들, 나보다 더 뭐 선천적으로 잘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막 많이 보면서 아, 나랑 급이 다르다. 나 왜 그랬나 몰라, 진짜. 이런 생각을 왜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고 세상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넘겨짚고 아 그래 쟤네는 저러니까 잘 되지 나는 저런 걸 갖지 못했으니까 나는 안 돼 이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아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항상 말했잖아요. 좋은 거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가지려고 해야지 사람이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걸 얻었을 때 성취감도 생기는 법인데 잘난 사람들의 저곳 나는 못 가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그냥 한계를 이렇게 딱 짚고 시작을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게임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진 게임이잖아요. 뭐 능력치에서는 뭐 따라가더라도 멘탈적인 면이 부딪힐 때는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열등감이 정말 정말 너무 제 인생에 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모든 걸 조금씩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저도 막 재벌들 대단해 보이고 연예인들 대단해 보이고 막 저렇게 막 크리에이티비티가 막 있는 사람들은 막 너무 막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들지만 사실 인간이 거기다라는 쪽으로 전 약간 생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고유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걸 다 가진 애들이 있긴 있어. 가끔 있어.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나와 함께 이 지구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진 나 정도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 나이까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냥 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나도 또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갖춘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막 있는지 아니면은 뭐 결국 거기서 거긴지 이걸 모르잖아요. 모를 땐 어떻게 생각한다?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장도연 씨가 말하잖아요. 나 빼고 나 족밥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이 열등감 그냥 뭐 집어쳐 그냥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게 좀 잘 안 되지만 그냥 맨날 이제 세뇌를 하는 거죠 스스로. 아이 다 별거 없어 다 똑같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단점인 부분들을 나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냥 과거의 나에게서 그걸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뒤를 보는 이유는 앞이 깜깜해서 그런 거래요. 앞이 눈부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를 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저에게는 한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너무 길었다. 방황의 시간이 너무 징징의 시간이 길었다. 이런 생각을 탈피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 거는 정말 한 30대 중반에서야 그랬기 때문에 꽤 긴 세월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제가 생각이 뭐 이렇게 차츰차츰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뀐 거 중에 한 10% 정도는 제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그런 책인데요. 제 아들러 심리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이 책은 제가 이제 한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 책을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이제 다 아는 책을 얘기하면은 읍서 베니까 아, 이 책 절판됐는데요 하면서 얘기하고 싶지.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미움받을 용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책 때문에 좀 의식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고 책의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라면 똑같은 과거,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 그럼 다 똑같이 살까? 라는 의문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제가 그 질문에서 이제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많이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한 사람은 오히려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는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달랐던 건 뭐냐? 의지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유년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행복으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조금씩 꺼내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처럼 절망스러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아는 그 유년 시절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럼 앞으로 난 꺼내먹을 사랑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생각들이 제가 좀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좀 바뀐 거죠. 지금의 저의 생각은 뭐 어릴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을지 그걸 독약으로 삼을지 그거는 정말 자기의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뭔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거 그냥 조금 커서 나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지탱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의식적으로 저한테 선물처럼 주는 경험은 이거더라고요. 전시회 가는 거. 저는 이제 콘서트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뭐 음악을 듣는 거는 되게 좋지만 사실 난 내가 방탄을 아무리 좋아해도 방탄 노래가 다 좋진 않거든. 근데 콘서트 가면 이렇게 이걸 골라 들을 수도 일단 없고 취향을 타겠지만 저는 콘서트보다는 그냥 조용히 전시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전시장에서 제가 뭐가 좋냐면 전시장은 조명이 막 아주 눈에 불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어둡고 그림이나 이제 작품에 그 빛이 비춰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한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밖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도 제 마음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저한테 되게 힐링이고 내가 딱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고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힘들 때 좀 그런 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좀 환기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약간 길티 플레저인데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미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드도 많이 보고 한드도 많이 보고 뭐 영드도 보고 나 무슨 스웨덴 드라마도 봐. 넷플릭스에 다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그 미드를 좀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드 같은 게 보는 게 되게 좋은 취미긴 한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막 떳떳하게 나 미드 보는 거 취미야 막 약간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한심해 보이는 걸 피할 수 없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미국 시골 할머니보다 네가 미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본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막 활개를 치기 전까지는 내가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책 읽는 거.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인데 책을 되게 몰입해서 읽을 때가 있어. 그리고 그걸 읽다 보니까 막 뒤에 약속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고 그러니까 뒷일을 잊고 싶을 정도로 빠져들 때가 있는데 잘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야 솔직히 막 유튜브에서 떡볶이 이만큼 놓고 그거 다 먹고 있는 게 재밌지. 책에 글씨 하나하나 읽는 게 뭐가 재밌어. 그렇잖아. 더 자극적이고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들이 많은 세상에서 책에 몰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책에 빠지는 거는 또 좀 다른 매력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청각적 정보일 뿐이지만 책은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더 펼쳐지는 느낌? 다 내가 상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빠져서 봤을 때 어떤 그런 희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거나 정말 답이 안 보일 때는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이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그냥 어떻게든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드나 뭐 영화를 본다고 해서 해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때 시간을 삭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책은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걸 보고 있지만 멍 때리면서 볼 수 없잖아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보니까 무의식 중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해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책에 그냥 약간 이렇게 두뇌 활동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사랑스러운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푹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내가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되게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강아지가 차에서 창문 열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흩날리는 강아지의 하얀 막 머리털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강아지 발냄새 맡으면서 되게 막 꼬순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우리 남편이 되게 주변 사람 별로 신경 쓰거나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할 일만 되게 딱딱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그는 이걸 되게 모를 수 있는 사실인데 내가 깻잎을 먹을 때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어 그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깻잎 한 장을 이렇게 떼면서 되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평소에 되게 사랑 못 받고 사는 사람 같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배려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여러 사람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깻잎을 먹든 말든 떼주나요? 안 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되게 무신경한 척하지만 사실 온 신경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모든 방향은 나였다. 깻잎 모먼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모먼트야. 이게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게 있어. 그리고 막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었어. 뭐 매일 같은 시간에 뭐 약을 챙겨달라든가 사실은 나의 일인데 그냥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해준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남편이 잠에 들어 있다가 아 약 먹어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뭔가 약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뭔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어 얘 또 이거 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풋하게 되는 모먼트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살면서 저를 되게 지탱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한 순간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되게 따뜻하고 귀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음식을 이제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무슨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사주려고 물어보는 줄 알고 약간 비싼 거 말하게 되잖아요. 등심? 막 이러고 아니면 이제 좀 뭐 자주 먹는 음식 떡볶이 뭐 이런 걸 말을 하게 된다든가 그럴 텐데 그런 음식들도 물론 이제 너무너무 힐링이고 나를 지탱해 주는 거지 나의 뼈와 살과 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음식들이 근데 약간 지금 고추장 흐를 수도 있어 피에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소울푸드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 엄마가 내가 아플 때 해줬던 그 계란죽이 너무 생각이 나는 근데 우리 집 계란죽 레시피는 다른 집 계란죽 레시피랑 약간 달라가지고 계란이 약간 좀 살아있었거든? 거기다 이제 엄마가 김치 이렇게 해주면 딱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따뜻한 순간, 되게 사랑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도 힘들 때, 그럴 때 좀 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계절이 바뀌는 냄새. 그게 전 되게 좋아요. 계절마다 다른데 사실 약간 추워지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산책을 막 하는데 야 날씨 변하나 보다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막 단풍 이런 색깔 이런 게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좀 채도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도 좋아요. 저는 날씨가 추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때 그 약간 그 느낌 그런 거 너무 좋고 이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 그 느낌도 좋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갔을 때 바로 딱 내려서의 그 냄새 다르면 나라마다 약간 그 달라지는 그 냄새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나라마다 식물이랑 꽃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맞아요. 키우는 식물 말고 그냥 길에 마구잡이로 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이 생경함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뿌리 깊이 미니멀리스트예요. 짐이 많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성비를 버리게 된 이유도 가성비템을 하면은 결국에는 가심비템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자라는 느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강해지고 뭐 이러기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짐을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좀 컬렉션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베어브릭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컬렉션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베어브릭이 컬러나 무늬는 다 달라도 사이즈가 쫙 다 똑같잖아요. 100%, 400%. 근데 그 균일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긴 있어, 한 개 한 개 다. 하지만 똑같은 그 틀 안에서의 개성,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서 제가 좀 베어브릭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컬렉션 모으는 거, 막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막 어떤 분들은 뭐 연필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셔츠를 약간 톤별로 막 촉감별로 길이별로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 하나쯤 이렇게 좀 쫙 좀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되게 잘 가꾸고 내가 나에게 좀 약간 사치를 부리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면은 뭔가 죄인들만 가지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이 죄책감 때문에 비롯이 된다는 거, 요거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사람이 감정이 가지는 뭐 에너지 레벨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하면서 1분만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의 감정 중에 되게 좋은 에너지를 내고 에너지 파장이 큰 게 있고 되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내는 뭐 감정이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사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나열한 감정들 중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자책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내 탓을 한다든가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 들도 사실 다 죄책감에 포함이 되는 건데, 정말 이 마이너스 중에서도 되게 안 좋은 에너지 레벨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제가 이거를 최근에 내가 쓸데없는 데 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 내가 좀 나답지 못하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다라는 거를 어디에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좀 제 속 얘기라든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내 잘못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드냐면 자꾸 보리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지금 맞는 거지? 타당한 거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고, 야 얘가 이렇게 나한테 했다? 그럼 내가 지금 짜증나는 게 맞는 거지? 이 정도 화 내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보리가, 언니, 언니는 언니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니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지, 더 화를 내면 안 되고 뭐 더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지, 내가 화나면 화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욕하는 거지, 내가 이 행동에 왜 하나하나에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항상 자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살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저는 항상 그냥 좀 제 탓을 하는 게 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감정에 제가 뿌리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약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녔어요. 또 거기 이제 기도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모두 내 탓이옵니다 뭐 약간 옵니다 사극이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왜 또 갑자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차량용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목각이나 이렇게 금속 글자 같은 걸로 내 탓이요 약간 이런 거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묵주랑 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다 내 탓이구나, 약간 이런 좀 종교적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왜곡된 신념을 가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탓하고 싶네요. 내 탓 말고 이제 부모님 탓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가 첫째이기도 했고, 또 K장녀의 씁쓸한 뭐 밖에서 친구랑 예를 들면 다투고 온다, 그럼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박수는 두 손이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손으로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넘겨짚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뭔가 막 욕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남 탓을 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좀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다치는 것보다 남들에게 피해주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의 바른 아이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난 너무 이걸 또 잘못되게 받아들여가지고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했네, 내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뭐 양심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안 좋은 행동을 해서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도 내가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아마 굉장히 한국에 특히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그 내 탓 문화가 아니겠어, 이거? K 내 탓. 안 가져도 되는 쓸데없는 죄책감인 거잖아요. 또 더불어서 뭔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직업들 자체가 남들 눈에 나면 안 되는, 물론 남들 눈에 나면 되는 직업은 없어. 하지만 유독 좀 이렇게 남들의 평가에 되게 민감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누굴 탓하겠어요. 나를 탓하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하고 그냥 가장 상처 안 받고 넘어가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내가 부족한 거다, 내가 잘못이다, 개선하자, 이게 저한테는 더 빠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방어 기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그런 거죠. 얘가 나한테 살이 쪘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내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야 너 그 옷 안 어울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기분이 지금 이중으로 상했어, 그래서 내가 얘랑 싸우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누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하면 아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걸, 괜히 짜증내네, 내 잘못이네, 이게 그냥 저는 훨씬 더 속이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다양하게 하기가 귀찮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유를 내가 직면하는 게 또 되게 두려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바꾸기 쉬운 것도 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막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고 이거보다 그냥 나를 바꾸자, 내가 개선하자, 이게 이제 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용기는 없지만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게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나에게 탓을 돌리고 나를 바꿔서 해결을 잘 해나가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 이 죄책감은 아주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쁜 경우가 별로 자기 잘못도 없으면서 자기 탓만 하고 나는 못났네, 나는 이제 안 되겠네, 내 가능성 다 무시하고 나를 완전 스스로 완전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진짜 한없이 진짜 내려가는 거, 한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한없이 구덩이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여러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되게 잘못하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누구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모든 그 상황이 벌어진 게 100% 여러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회 탓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더 차라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맨날 내 탓을 하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잘났어야지. 근데 그러면 뭐가 남나요, 과연? 그리고 보통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 내 잘못도 있겠죠. 근데 100%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믿고 이 하루하루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정도, 그건 사실 죄책감이라기보다 책임감인 것 같아. 그리고 아 내가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사실 좀 속이 좁았나 봐, 이러면서 실망하는 정도,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부터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금도를 가지고 활수 좋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결심해서 그런 상황을 앞으로 안 만드는 거, 그거 오케이. 하지만 난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먹거나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행동에 또 다들 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일도 또 나 때문인가, 다 내가 잘못인 건가,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거, 이거 금지. 이 회원님들 이제 금지. 우리 여기 말 많은 소녀 클럽 다 금지. 이거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저도 안 할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뭐 메타인지라든가 객관적인 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업무에서 무슨 실수를 했어, 그래서 회사에 1,000만 원의 뭐 손해를 입혔다.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이 동일한 실수를 했어도 내가 이 정도로 비난을 할 건지, 파괴적인 단어를 쓰면서 비난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 그렇다더라도 사실 1,000만 원 손 사실 낫지만 뭐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되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사실 실수는 맞지만 정말 막 회생 불가능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막 지대한 막 엄중한 실수를 한 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야 일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 벌어지지. 야 거기에 쭈그러들어가지고 다음 일 더 자신감 있게 못하는 게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별로 큰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 약간 메타인지 없어가지고 모든 일에 다 실수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일단 자책감이 많은 사람은 메타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객관적, 그러니까 내가 남이 돼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죄책감이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인간관계 때 이 죄책감이 되게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아이 뭐 그거 같다 그랬어 쪼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야 손절해 손절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손절해 손절해가 나왔으면 내가 화낸 게 되게 정당한 거 근데 아 그때 이렇게 쪼잔하게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쪼잔했네 인정 약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객관적인 눈을 가져보시는 것도 이 죄책감의 패턴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말 많은 소녀 회원님들한테 이제 제가 막 대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조금 어린 동생 근데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동생이나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요즘 최근에 가지게 된 생각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 여러분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얘를 키웠을 거고 얘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그려봤을 거거든요. 근데 제일 부모로서 속상할 것 같은 마음이 모든 일을 다 자기 탓을 하고 기죽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막 마음껏 펼치지 못하면서 항상 쪼그라들어서 사는 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게 제일 싫어요. 차라리 저 못된 놈 저 못된 년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몰라 난 이게 즐거운데 내 맘대로 할래 으아 이렇게 망나니처럼 사는 게 이 전자에 비해서는 이 부모 마음으로 좀 마음이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는 자책, 죄책감을 가지고 이 에너지 레벨도 되게 막 저 아래에 있고 되게 안 좋은 에너지이고 삶에도 특별히 도움될 게 없는 이 감정을 좀 버리고 그냥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도 내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그건 재밌는 거고 그 말도 싫어.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것도 싫은 게 죄책감 느끼면서 막 좋아하는 거를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인생 영화 뭐야? 그럼 나 금발이 너무해 이러면서 약간 좋아하는 건데 사실 나 그렇거든. 그걸 죄책감 왜 갖냔 말이에요. 그 내 취향이고 나의 감정인데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열변을 토해봤네요. 아 목이 아파. 여러분들 귀가 아프신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역시 사람이 불행한 일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불행한 일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처럼 오는 거예요. 불행은 그 불행을 겪는 것까지는 내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선택은 내 선택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말 많은 소녀 인스타그램 개설했잖아요. 아직 뭐 이렇게 게시물을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또 저와의 어떤 소통 창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긴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을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으러 가거나 병원에 가더라도 해결책을 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금 상태를 진단해주고 뭔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딱 이렇게 사세요라고 가이드를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개 유튜버인 저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감을 나라 배를 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답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 읽고 그렇지는 못하는데 대부분의 고민들을 보면은 진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연애나 결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잊고 계신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키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서는 사고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고 이런 고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거는 나한테 달린 거다.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나보다 그래도 살아본 언니니까 알겠지? 절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게 그게 내 인생이다. 이거를 너무 많이 강구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불행에 좀 처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뭐 상황적으로 뭐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랑 뭐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그런 이제 불행하고 슬픈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자신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되게 닮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와, 쟤는 정말 이렇게 인생 한번 끝내주게 야무지게 산다 약간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은 좀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막대하거나 뭔가 좀 딱하거나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짧게 그 시간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 막 그 우리 인생은 초콜릿 박스라고 거기에서 막 맛없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맛없는 걸 이제 먹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맛없는 거 혀에다 천천히 녹이면서 다 녹아서 잔향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음미하지만 어떤 사람은 맛없는 거 먹었다? 폐! 뱉고 다시 맛있는 거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그냥 쟤는 재수 없는 일도 되게 시트콤처럼 웃기게 잘 이렇게 승화를 시키고 잘 견뎌내고 좋은 거는 오래 음미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인생 운 좋고 막 팔자 좋게 사는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물론 모든 조건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삶의 태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지금 소파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새 소파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파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의자가 불편하니까 침대로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다를 이렇게 막 떨다가 남편이 그거를 물어보더라고. 사회생활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런 거를 이제 웬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제 인생에서 되게 불행하고 고단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생에서 제일 빡셌던 시기는 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딱 그 10년 한 26세 때가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것 같고 30세가 진짜 또 바닥이었고 그리고 또 35세 이때도 좀 또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뭐 5년에 한 번씩 지금 나도 40세 어떻게 해야 돼? 일단 25세, 26세 그때는 왜 불행했냐면 그때가 요즘에도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채 막 안 뽑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고 면접 광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취준생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고 막 올해 목표가 취뽀 막 이런 분들 되게 취뽀라는 말 쓰나 요즘? 안 써? 올해는 뭐 취업 성공하기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우울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막막함,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루저로 살 것 같은 그 불안한 그 느낌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나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은행 같은 데 가는 친구도 있었고 방송 기자로 빠지는 친구도 있었고 연기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르게 결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어딘가에 소속이 딱 점점 되어 가는데 저는 이 꿈은 못 버리겠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내 점수가 되는 것도 그 일밖에 없어.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와 진짜 일이 안 풀려도 어쩜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갔으면은 그 직업이나 그 일에 그렇게 집착을 안 했을 것 같고 다른 재미있는 사회 경험을 많이 쌓았을 것 같거든요.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잊고 막 무전여행이라도 간다든가 내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를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뭐 나의 경험을 바꾼다든지 나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뭔가 도전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공부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죠. 근데 저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아나운서가 됐냐 그건 되게 나중에 일이고요. 그때 이제 결국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더 이상 준비를 하지 말아라 취직을 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뭔가 작은 회사에 저도 들어가게 됐어요. 일반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걸 배운 거예요. 아 사회가 이렇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냥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이 사람이 더 뛰어나도 뭐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얘를 뽑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루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취준이 좀덜 됐을 뿐이다. 이런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멘탈 회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아나운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이 준비 기간에 답도 모르면서 헤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경험을 차라리 하거나 제가 다른데 빨리 더 취업을 하거나 했으면 다른 진로를 찾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내 문제점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런 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 준비를 하는데 안 풀리면 딴걸 찾아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는 차곡차곡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근데 자기가 알잖아요. 여기에 더 있는 거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상황에도 자신 좀 오래 방치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할수 있는 힘을 좀 기르고 경험들을 쌓고 하는 게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바사 케바키니까 여러분들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불행을 빨리 탈피를 했으면 뭔가 우울감이라던가 무력감, 자괴감 이런 걸좀덜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크게 이게 또 불행이 찾아왔던 그두 번째, 그한 30살쯤 그때도 이제 빨리 제가 그 나쁜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왔어야 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독이 됐던 나쁜 관계는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였어요. 안 좋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좀 개선해달라고 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근데 너는 너무 생색을 내는 것 같아. 일을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 근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이 정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만족해. 이거 하고 싶은 애들 널리고 깔렸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저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존감을 되게 막 뭉개는 거죠. 그리고 제 외모 같은 거막 되게 지적하고, 사실 누가 봐도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스스로도 더할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식으로 피드백을 하니까 내가 되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면만 계속 꼬집고, 근데 그 부족한 면은 이게 누가 봐도 부족한 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면. 그거를, 야, 사람들이 너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알고 있는 거 모든 걸다 알고 그때 돌아가 있다면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당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의견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고 나는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제 자신을 너무 학대를 한 거죠. 그런 생각 빨리 버리고 제가 거기를 빨리 좀 탈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엄청 후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나한테 그냥 나쁜 말을 할수 있다?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화살을 맞도록 이렇게 대주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나를 그렇게까지 상처받게 두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지 못했던 게, 그게 되게 미안한 거죠,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렇게 욕받이로 오래 냅뒀다는 게참 스스로한테 정말 미안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또 경험이었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그 나이라는 이제 청춘이 끝났다는 그또 생각이 갇힌 거예요, 제가. 이게 참 되게 건방진 태도인데요. 누구를 보면은 그냥 너 그럼 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봐서 30몇 살. 진짜 젊다. 야, 아직 젊다야, 너. 막 이런 거 있잖아. 난 텄어, 이제. 나의 어떤 꽃다운 생기 이런 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거에 이제 갇혀가지고 진심으로 나보다 한두 살이라도 젊으면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노력을 하면 나더 나아질 거야, 나 아직 나에게는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더 관리를 막할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 인생 끝났고 이제 나한테는 좋은 날은 없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래, 기억이 나는 몇 가지 하이라이트들, 그게 나의 전성기였고 이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빛을 잃어가기만 할 거야. 또이 생각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생각에 갇혀 있을 때보다 사실 나이가 더 먹었지만, 이제 제가 좀 저도 이제 이런 불행들을 겪고 이제 거기서 걸어 나오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 상황에 저를 오래 방치하면 자존감만 떨어지고,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바닥이 없더라고요. 막 지하 막 도도도도도 끝까지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좋은 면만 보려고 했어요. 지금은 사실 나이가 그거보다도 몇살더 먹었으니까 더 나이가 든 건데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아무도 나한테 소녀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 많은 소녀라고 해가지고 약간 젊은이 코스프레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 그러니까 20대에 나만 할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30대라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되게 막막하지만 분명히 그때 그 스테이지에 가면은 40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50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되게 불행해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데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왜 오솔길 있잖아요. 숲이 막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렇게 길이 나아져 있는 데 있죠. 거기만 이제 걸어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그냥 망망대해 배 띄워.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방향이야.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상반된 두 가지 태도는 이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에 처하거나 뭐 진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 오솔길 가던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길이 없어졌어. 예쁘게 다져진 정해진 길만 걸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길 없이 가던 사람은 아 어디 가다 보면 가는 게 길이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림이 너무 있는 거야. 그냥 이 사회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고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는 주어진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나를 오래 방치하지 않겠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좀 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나는 꿋꿋이 나의 일상을 지키겠다. 뭐 나의 어떤 꿈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워놓고 사는 게 그냥 그런 순간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연말, 그러니까 연초에 연말 계획 같은 거 왜 세워놓냐면 그거 우리가 매일매일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좀 어렵거나 불행해질 때 그런 거 꺼내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나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이런 태도로 살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상황적인 게 좀 바뀌더라도 그냥 나는 나로서 우아하게 그냥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 불행에 오래 방치돼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런 대접에 익숙해져요.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러면 처음에 기분이 나쁘다가도 나중에 그냥 아, 나 나쁜 놈인가 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익숙해져요. 어떤 것에든 다 되게 쉽게 익숙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행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오래 방치하다 보면 그냥 난 항상 좀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런 상황인 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를 탈피할 기회가 생겨도 그냥 사람은 관성이 있잖아요. 그 익숙함에 머무르려고 하지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조차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여러분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괴로운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계속 곱씹고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걸로 뭔가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재밌는 거잖아요, 지금. 동정하는 사람들의 눈이 좋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좋은 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연민을 사고 나 스스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불행을 견딜만 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정말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냥 나중에는 벗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제 예전의 모습만 봐도 진짜로 그냥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주변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천륜도 사실 저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계속 곱씹지도 말고 누군가 그걸 나타나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은 답을 알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인데 누가 답을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거를 정말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것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체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떠오른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SNS 같은 데에서 이렇게 둘러보다 본 말인 것 같은데 명심해라. 뭐 너의 삶이 재미없으면 남의 인생을 가지고 놀게 된다. 뭐 이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봤지 그런 거? 뜨끔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성숙한 어른이 됐다고 하면은 그 남과 비교하는 습관
근데 그거를 좋은 동기부여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자꾸 동굴 파고 가는 습관, 그런 감정에서는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성향 중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남과 비교를 해서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으쓱하거나 안심하거나 좀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막 취업 경쟁 심하고 이럴 때는 남을 보면서 제가 약간 순위를 매기는 그런 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 일환으로서 이제 그런 남과의 비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남과의 비교는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동기나 뭐 선후배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맨날 그런 죄책감에 빠지고 제가 승진을 하거나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거나 제가 더 인기가 많거나 그런 거에 마음 쓰이고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쟤보다 왜 열등한지, 내가 쟤보다 더 왜 나은지 그런 거를 계산해봤자 그게 답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뭔가 일이 이렇게 잘 되고 하는 데는 좀 운도 되게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과 나의 그런 비교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저는 일단 비교를 그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좀 멈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게 싫어. 남을 보고 경쟁심을 느끼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이러면서 거만해지거나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싫은 거, 그게 사실 가장 커요. 아 쟤는 저런가 보다, 그렇다고 뭐 내가 더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었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렸던 아 저 사람과 나는 장르가 다르다, 저 사람과 나는 강점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을 박는데 망치를 가져와야지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못을 박을 순 없잖아요. 박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최적화된 쓰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어디서든 다 쓰임이 다른 건데 같은 역할에서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만 늘 빛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자 다 사람마다 그 뭐 무슨 뭐 캘리포니아는 몇 시고 뉴욕은 몇 시입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시간도 다르고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했을 때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뭐 겨울꽃이 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뻔한 진리를 우리는 이제 알면서도 그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에 안심을 하거나 자기의 결핍을 깨달으면서 불안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안 좋은 걸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인생 자꾸 이렇게 되게 들여다보는 거에 시간 많이 할애하는 사람들 있죠. 특징이 되게 자기 연민에 잘 젖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불쌍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는 내 편이니까 자꾸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막 이렇게 가해자로 몰고 자기는 이렇게 자꾸 피해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를 불행하라고 내가 행복을 과시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 모든 게 그냥 다 불편해지고 근데 모든 기준이 완전 무슨 뭐 3살 아기처럼 자기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남들은 막상 별로 그 사람 신경 쓰거나 그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봐 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 혼자서 괜히 막 비교하다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불쌍해, 아이고 나는 뭐 보호를 받아야 돼, 아, 난 더 행복해야 돼,
그러다 이제 급발전해서 자극되시는
분이고 그렇게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답은 있다 근데 정답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뭐 어떤 형태로 사는지, 그리고 뭐 어떤 속도로 사는지 그건 다 자기 마음이잖아요. 남들이 다 이런 속도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속도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어떤 뭐 EBS에서 한 다큐를 하나를 봤는데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가지고 밀리에서 돼 있어요. 유료한 거 아닙니다. 안녕 동백숲 작은 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현대 문명을 거부해. 그리고 동백숲에 이제 들어가. 장흥인가 여기가 뭐 그렇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이제 부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수도도 없는 곳에서 그냥 뭐 계곡에서 물 길러가지고 먹고 그리고 아궁이에 불 때워가지고 요리하고요. 그리고 채집하거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 섭취하고 사는 거예요. 되게 자기 속도로 사는데 그게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냥 이 속도 경쟁에서 벗어난 거에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서 멀어져도 충분히 난 잘 살 수 있구나.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남들과 같아?
같은 속도로 맞춰서 살아가야 하지. 파월과 페달, 뭐 이 부부와 그리고 애도 둘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기도 이제 잘 키우고 그렇게 이제 사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책 읽고 있어가 책 이 내용 아닐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귀향 귀촌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아직 1초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베스트셀러 오르거나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들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똑같은 레이스를 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서킷 같은 데서 이렇게 속도 경쟁 막 윙윙. 근데 그런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도 정말 용기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막 어디로 가야 더 빠르고 어디로 가야 1등하고 어디로 가야 그 휴식 시간 타이어 가는 시간 줄이고 막 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살고 대다수의 우리는 여기서 달리는 슈퍼카만큼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가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서킷에서 벗어나서 그냥 들꽃도 보고 풀도 보고 꽃도 꽂고 막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걸로 비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구독자 몇이래? 저 사람 요즘에 컨텐츠 조회수 몇 나온대? 저 사람 뭐 유료 광고 하면 광고비 얼마 받는데? 이런 걸로 되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못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좀 더 뭐 나락하고 뭐 이런 무슨 뭐 문제 생겨가지고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나는 되게 개별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개별적인 각자의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더 느끼는 게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성공의 기준 이거 자체를 남에게 준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고 또 괴로운, 이게 이 포인트가 중요해. 괴로운 일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사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남에게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건강 괜찮냐, 뭐 막 너무 막 마른 것 같은데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야? 라는 의도로 이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하셨다면은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신 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저도 너무 축복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쟤도 막 뒤룩뒤룩 쪘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약간 못된 심보로 물어봤거나 그런 의도였다면은 누구도 불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분이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댓글이나 뭐 DM 같은 걸로 자꾸 동료와 비교가 되고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은 힘들고 특히 취준생들 막 이러면은 누구 한 명 잘 되면은 그 단톡방이 이제 앞으로 말 안 올라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그게 그 친구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나의 비참함이 이제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남의 행복을 이렇게 충분히 잘 빌어주지 못하는 건데 물론 저도 이게 안 되지만 여러분 대인배가 되세요. 인생 길게 보면은 다 여러분들 취업할 거고 다 잘 될 거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잘 되면 뭐 더 좋지. 그냥 나도 너처럼 잘 되고 싶어. 뭐 너 이제 여유 생겼으면 나 좀 도와줘.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